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레미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4장 말씀부터 보겠는데 4장과 6장까지가 이 하나의 꾸러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6장의 주제를 삼는다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배역, 그러니까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 4장에서 6장까지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이 막 그 성전 정결케 하면서 성전에서 발견된 성경을 갖고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혁을 단행하는 그 시기에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4장과 6장은 더욱더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개혁이지 부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발견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예레미야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지혜스러운 왕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요시야 왕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두 번째 메시지에 즉 3장에서 6장까지 지금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메시지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왕은 서 있는데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이 배역에 대해서 옳지 못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외부적으로만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의식을 거행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이루려고 힘썼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흥이 없는 개혁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흥이 없는 개혁은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진정한 비오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 부흥을 사모하는 모임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들, 여러분 뭐 지난번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뭐 얼마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저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가 좀 긴장감이 느슨해져 있잖아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매기성경 강의를 통해서 나누면서 나름대로 정말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처럼의 새로운 관심은 부흥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체험을 간헐적으로 느낄 뿐이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 귀하게 정말 온전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는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어쨌건 여러분들의 교회가 회개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오기보다는 단순한 개혁이 있었고 부흥은 없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개혁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엄청난 예언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 백성들이 자꾸 패역한 상태로 가게 되니까 예레미야는 그 이 엄청난 그 어떤 그 진노의 날, 저 북방에 그 기름 가마가 말이죠. 이렇게 쏟아졌는데 그것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흘러넘치게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기름 가마에 대해서 남다른 감이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 전쟁을 할 때 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럼 성을 빼앗기 위해서 거기다 사다리를 놓고 막 올라가는데 위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올라온 군인들을 향해서 큰 돌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활을 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이 뜨거운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뜨거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 전쟁이 쉽게 일어났고 전쟁을 통해서 뜨거운 기름 가마를 뒤집어 썼던 경험이 있었던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뜨거운 기름 가마가 어떠한 진노인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단 말이죠. 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날에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게 진노입니다. 그래서 다 빼앗아가고 다 짓밟고 막 이런 성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유다로 하여금 성전 예배 의식에 치중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3장 22절이거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여기에 치유할 유향이 있는데 너희가 어찌 다른 곳에 가서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찾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4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백성들의 어떤 운동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당시 백성들이 회개했는가, 어떻게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쓰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땅에서 제하여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로 3절을 볼까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개혁은 별로 훌륭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지만 먼저 그 땅이 준비를 갖추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거 다 뽑아내야 되고요. 풀이 있다면 다 뽑아내야 되고요. 그 가운데 돌이 있다면 또 딱딱한 흙이 있다면 다 부수어야 씨가 뿌려져도 되는 것이지 무조건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겁니까? 가시덤불이 많은 땅,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표현하셨는데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소용없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선풍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전도를 시작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또 참고하게 되는 책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의 책을 참고하게 되는데 그 아이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확신의 쟁기가 마음에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먼저 그 백성들에 대한 탄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데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그들 가운데 장차 임할 심판이 분명하게 내려질 것이다. 예언하시게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하여 단 한마디로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날에도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예언의 메시지가 종종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국가에 살고 있고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뭐 좋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아니, 북쪽에서 미사일 뭐 빵빵 쏴대면은 뭐 잘 되던 그러한 여러 가지 남북 경협이라든가 또 여러 교류라든가 뭐 이상가족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걷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용하던 이 한반도 나름대로 아주 그 뜨거운 나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 성도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하룻밤 사이에 죽습니다. 그들의 제국도 하룻밤에 분열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하룻밤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안전하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룻밤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내부로부터 부패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지만 올바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에레미야 시대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시덤불 땅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가시덤불 땅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지금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장 4절로 가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나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제 하도 뭐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벌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할례의 외부적인 형식은 치렀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뭐 겉 표식으로 할례는 행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할례의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아주 구체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영적인 할례가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뭐 제사도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죠. 그러나 형식만 있으니 어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진노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제 북방으로부터 큰 강대국 곧 바벨론이 나와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며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들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유다는 북방의 열 지파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북방에서 새로운 강대국을 일으키시고 그 강대국이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자연인은 전혀 어떠한 의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나 교회 또는 개인이 하나님을 배척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지만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니까 주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버렸단 말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노라고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내용을 읽어보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좀 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내 초청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큰 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그 가운데 진노가 내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순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면 유순하고 온유하신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척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고 선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러나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백성 자체라든지 교회라든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그들을 버리셨단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게 하셔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참하게 그 성이 진멸되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교훈을 얻어서 알고 있다고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말이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따르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 책을 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읽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물론 이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사 제목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컨대 성경으로 말하자면 3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 때로는 지루하고 야만적이며 모호하고 모순과 불합리로 가득 찬 60여 권의 책들이 무질서하게 모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책이 합쳐진 혼합물이며 시와 신전, 율법과 법률, 신화와 전설, 역사와 히스테리 등이 뒤섞인 잡탕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나름대로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대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의도의 책인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반전을 노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의 내용만을 보면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오늘날 예레미야 당시의 그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당시 그 나라도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척만 하고 있었다고요. 이 백성들은 곧 그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특별히 중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잘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22절 한절 말씀 더 보고 오늘은 좀 마쳤으면 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참 말씀이 어떤지 참 정확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참 발이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을 행하기에는 발이 너무 느립니다. 요 말씀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정부가 소위 지성인들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마 자기의 두뇌 참모들과 더불어 이러한 방식을 시작했던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일 겁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참 우둔한 자인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둔한 것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그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므로 참된 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